오늘 하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역사라고 정했고요. 3주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표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제목으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자 가운데 솥, 제 검은 솥 있죠. 솥정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정. 아마 이 한자를 지금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한자 솥정은요.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솥의 모습을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죠. 세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넘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 세 개의 다리 모두가 필수적이고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이 세 가지가 한 짝이 되어서 같이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가 하나도 없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 6절 잠시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미 믿음과 소망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란 말이 두 번 등장했고 소망,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 시작 부분에 2,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믿음, 소망, 사랑 순으로 전할 텐데 이 메시지를 실감나게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쓸 때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당시에 거센 저항과 박해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제자들을 두고 도시를 탈출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아덴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을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혼자 살짝 보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의 형편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할 목적으로 보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의 심경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시험하는 자 마귀로 인해서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그곳에 디모데가 다녀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전에 믿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아테네에서의 선교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죠? 고린도에서 1년, 1년 6개월 그렇습니다. 18개월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개의 서신을 보내요. 첫 번째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였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런 감사로 가득했는가?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어린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습이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필수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역사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우리말 역사 그렇게 하면은 history라는 의미가 있죠. 역사. 근데 여기서는 history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그 walk. 믿음이란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your walk of fai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과 동일한 번역을 했어요. 조금 여기서 말을 풀어 쓰는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뭐 NIV 같은 경우에 your walk produced by fai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ICB라고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용이니까 엄청나게 풀었었겠죠. 이 구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The things you have done because of your faith 너희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한 일들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NLT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는 How you put your faith into practice.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였는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결과 삶의 현장에서 어떤 흔적, 어떤 열매를 산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살면서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에 들렸다.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 성닭으로 작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물질을 해서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물론 농사를 짓는 그런 땅도 있겠지만은 주로 바다에서의 일, 네,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어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 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남서쪽 100km 지점에 유명한 올림포스 산이 있습니다. 해발 2919m. 아, 제가 지어본 바에 의하면은 2919m 올림푸스 산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유명한가? 제우스 포세이돈을 포함한 12신, 로마 헬라의 세계 전체를 장악한 12신을 모신 판테온이 거기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어찌 보면 그 산에서 그 지중해 전 세계 개인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1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신들을 의식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갈 때는 포세이돈에게 절하고, 결혼할 때는 아프로디테에게 절하고, 농사 지을 때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에게 절하고, 치료할 때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에게 절하고, 나무 한 그릇 심을 때도 나무와 관련된 신에게 기도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문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용된 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발견됩니다. 당시에는 직업동맹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었다. 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었다. 그때 그 길드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 축제에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그 축제 과정에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당시의 환경에서 이런 길드 조직은 매우 강력해서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생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제에 빠지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선박 길드 조직에 속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박과 업 장비를 공유하고 신전에 가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것이 문화였어요. 사회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예수님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 신전에 가지 않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몸을 섞었던 여사제와의 성관계 가지지 않습니다. 바쳐진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요, 당연히 선박 길드에서 추방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요? 우리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월 5,000불 받던 사람들이 500불로 생활하는 일, 5,000불 월급 받던 사람이 500불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을 해나가야 되나. 그러면 그들에게 들어온 이 믿음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사도는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쪼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예기치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내게 들어온 이 믿음은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확신이 들어온 데살로니가 있는 한 성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각양 다른 방식의 신적 존재, 그들이 만물의 주관자이고 운행자이고 관리자이고 축복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생긴 엄청난 부요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선박길도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생기가 막막해요. 바다에 나와서 선박을 통해서 주고받은 그 사람이 지금 육지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저는 이러한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일반 사람은 그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 원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따라서 거듭난 그들에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그들이 고백한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권능의 말씀이 그것이 원인자가 되어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의 입자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구절 문맥을 보면 9절 10절이 그러한 확신을 주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행간을 따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구나. 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목자이시고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업적인 또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던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곤란에 처해졌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구나. 저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또한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물질과 관련돼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강한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도 동일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다. 환경은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의식이 희미해져요. 있는가? 지금 그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존재하시는가? 아주 열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주님의 임재가 커져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 관점에서 제 삶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길드 조직에서 추방되었지만 주께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다. 주께서 내 삶의 어떠한 형식으로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요? 직종을 바꾸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채우신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현재 여기 서 있고 저 앞쪽에 무한 자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 소서들, 힘들 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해요. 그 다리를 내가 건너서 걸어가서 취할 수 있는 그 다리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서 취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퍼스널리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때로는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이것을 왜 말씀하셨지? 라고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자주 교차적으로 복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고 해서 끝내는 어떤 그림이 맞춰질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런 의미였구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을 때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 가운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력이 안 되지만 미치지 못하지만 수용하자. 마음에 담아두보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거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중에 언급이 되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17장 12절이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가 뭐예요? 남자아이 생식기 그 부분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 포경 수술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어떤 시민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영적 진리를 내포한 어떤 리추얼, 의식이었음이 이렇게 나타나요. 할례 의식을 행하라. 언제?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모든 남자는 너희 지배에 속한 가솔이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하인이든지 막론하고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왜 첫날이 아니고? 왜 7일째가 아니고? 9일째도 아니고 8일이라고 했을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근데 왜 8일일까? 의학적인 의미까지 있을까? 이 말씀은 4천년 전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율법은, 모세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봐요. 출급 그것을 1446년으로 보니까 그 훨씬 이전에 그 시대에 주어지신 것이죠. 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것은 4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는데 8일째 할례를 1939년에 이유를 압니다. 인류는. 그때 의학이, 피와 관련된 의학이 이 비밀을 해칩니다. 사람의 몸은 피가 나면 혈액이 엉기고 굳어져야 피가 멈추죠. 다른 말로 하면 혈액이 응고되어야 피가 멈추는데 이 혈액을 피가 나고 난 다음에 피가 줄줄 계속 흐르면 죽잖아요. 그런 희귀병도 있거든요. 어쨌든 빨리 아예 표피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멈춰야 돼요. 혈액 응고인자가 필요한데 두 개의 혈액 응고인자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비타민 K, 두 번째가 프로트롬빈이에요. 비타민 K는 아이가 태어난 지 5일 내지 7일이 지나야 생성돼요. 두 번째, 프로트롬빈은 생후 3일이 지나면은 30%가 형성되고 계속 증가하다가 8일째 되면 110%가 돼요. 그리고 9일째부터는 100% 정상 수치가 지속돼요. 8일째 할례를 하면은 가장 빨리 혈액이 응고돼요. 그리고 고통이 가장 적습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이 포경 수술을 의사가 묻길래 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성경 구절을 분명히 읽어서 태어나자마자 포경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8일에 주목을 못했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속으로 되게 미안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8일째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이것이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내밀한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커가고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커가고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75세 생애를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75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걸음마 단계이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의 생애 가운데 뭐 70, 80%를 차지하고 믿음은 아주 작은 부분에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전하구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질 때가 태반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두려움 지배합니다. 12장 12절에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 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지금 현재는 아주 희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약 25년이 지났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이 이삭이 짐을 그러니까 나무 짐을 지고 3일을 이동할 수 있을 정도 다른 동물에 태워갔을 테니까 산 기석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거기까지 자기를 태울 나무 단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나이 몇 살일까요? 7살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난 지. 그래서 제가 많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15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35년 내지 45년 그 의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22장 사건은.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때부터 약 40년이 경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양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부지런하심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우리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리고 지금 10대를 지나고 있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없어지면 주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누가요?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집행하겠다고 한 그 근거가 되는 이 아들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는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을까요? 그 말을. 40년이 지났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들여 없애버리면 그와 맺은 그런 언약 무효화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의 과정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모습의 믿음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열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검증하여 끝으로 드러내어서 그것이 컨펌되는 순간 보상하기 위하여 허락하십니다. 9절 10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죽이려 한 거예요. 액션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그는 성육신 이전의 주 예수님을 뜻해요.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명령을 주실 때도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구절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전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 지금 아들을 죽이면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약속이 무효화된다고. 그 뭐야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취가 되어야 돼요. 아들 없어지면은. 이 전체를 조화시키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아브라함을 지배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은 무엇이었을까? 아들을 죽이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없어지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세 절에 걸쳐서 드러나요. 주님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divine information, 신적인 정보를 주셔서 이것을 작성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티칭에 따라서 팽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을 강조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전체가 허물어지는데 아들 이삭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의미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 심각성을 좀 더 자세히 밝힙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게 자손들 많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믿음인데 지금 내가 이삭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절대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으킬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광경은 절대 이해를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그를 지배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 살려낸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때는 이러한 차원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42년이 지났을 때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반열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두는 완전히 검증된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때 삶에서 어떤 형태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의 도전을 헤쳐나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어느까지 성장했는가? 번제로 아들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무엇을요? 확신했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취하시지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반드시 살려낸다. 두 번, 세 번 그것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무서운 믿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에서 자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런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이 말씀과 씨름하고 보내는 시간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섯 가지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집중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12분을 할애하면요. 하루에 12분 할애하면 그 신구약 전체 1년 1독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12분만 내면.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요. 정리하고 기록하는 옆에 기록하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는 것은 강조 드렸던 것처럼 시간당 투자에 대해서 가장 큰 배당을 안겨주는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말씀 암송과 관련된 이 도전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섯 분이라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암송에 대해서 그리스도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1%도 안 돼요. 가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잖아요. 상위 1%의 부자 꿈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욕심을 내보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거나 읽은 그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묵상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추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믿음을 태동시킨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차원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